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폭격을 가해 주민 4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날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 누세이라트, 알자와이다 등에서 이 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 지역 내 하마스 등 무장 테러리스트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대한 표적 공습을 통해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으로 촉발된 양측 간 전쟁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만 3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가 제공하는 사상자 수치는 민간인과 무장대원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구호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어제 이스라엘군의 중장비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사무소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불도저가 누르샴스 소재 사무소를 파괴해 더 이상 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사무소는 현지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군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설치했던 폭발물에 의해 파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이스라엘의 위협 대응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그리고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의 주요 쟁점은 그 협정을 집행하고 레바논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결단력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접경지 주민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의 로켓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무고한 민간인 7명을 죽였다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이 같은 치명적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이른 시각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유럽연합 국가 몰타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 유럽안보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몰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몰타 대사관을 인용해 다음 달 5에서 6일 몰타에서 열릴 유럽안보협력기구 장관급 회의 개최 결정은 러시아 연방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회원국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몰타 대사관은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몰타 방문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수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 불법 침공을 저지른 뒤 처음으로 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지난 1975년 냉전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현재 57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어제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 해 공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자훈련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양자훈련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한다는 일본과 미국 간의 강력한 의지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 그리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전투기 8대, 미 공군에서 4대가 참여했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주일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은 같은 날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 같은 공중연합 훈련은 북한이 앞서 이날 최신형 화성포 19형으로 확인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고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화성 18형 개량형 수준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핵심 난제들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인다면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국 유엔 차석대사가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고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화성 18형 개량형 수준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여전히 핵심 난제들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죠.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유광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총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를 승인했고 미사일 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 중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km로 상승해 1,000km 거리를 5,156초 약 86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1 핵심 주력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포 19형을 11축 이동식 발사대 태를 이용해 발사했는데 화염의 색과 형태를 볼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시험 발사엔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동행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9형, 기존 ICBM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 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 17형은 11축 펠에서 발사되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 그리고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은 9축 펠에서 발사되며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역대 최장 비행시간, 최고 정점 고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화성 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탄두부가 뾰족한 화성 18형과 달리 화성 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하고 상대적으로 큽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탄두부의 공간을 넓힌 데 대해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화를 염두에 둔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은 사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기 위한 게 아닙니까? 이번 화성 19형은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만한 무기 체계일까요?
한국의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5,000km 사거리와 다탄두화를 시도할 수 있는 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화성 17 또는 18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성 19형 개발 의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금 필요한 건 미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현재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18형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완성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화성 19형과 같은 초대형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다탄두 ICBM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공개한 내용이 없고 군이 다탄두 관련해 탐지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화성 19형 시험 발사 때도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가 1000km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화성 18형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성능을 일부 강화한 개량 모델을 신형이라며 화성 19형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9는 화성 18의 개량형에 훨씬 더 가깝고요. 애초에 화성 18을 가지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와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을 조금 더 증강시킨 개량형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화성 19형이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체계 완성을 부풀려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틈을 벌려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확장 억제 제공 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효과들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장 박사는 또 최종 완결판이라는 규정은 북한이 향후 상당 기간 적어도 ICBM 발사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대미 협상 길로 나온 것과 맥락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핵 보유국 위상을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배경엔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1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0월 23일 전략미사일 기지 최초 공개에 이어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안으로부터 시선 돌리기, 연말 당 전원회의 성과 확보 및 군사기술적 수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 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무기와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인 최광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들어간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그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과 최성철, 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시 건설 사업을 수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습니다. 동방건설과 빠띠성 주식회사, 금능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4개 기관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인다면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3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선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 만여 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근 정보는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돌입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 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ow assess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특히 러시아는 북한군 병사에게 포병과 무인기, 참호 개간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병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북한 병력을 최전선 작전에 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하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one of the reasons that Russia is turning to these North Korean troops is that it's desperate.
이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만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한 군사 행동에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을 던져놓고 있다면서 이제 그는 북한군에 의지하고 있고 이는 분명한 약점의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 안보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also seeing underscores the indivisibility of security between the
또한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의 파트너십 강화와 더불어 발전기 제공과 인도적 원조와 같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잘 반영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침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상황 전개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놓고 동맹 파트너와 역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ke no mistake. If these North Korean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1,2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망자를 냈다며 이는 푸틴의 이번 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의 북한 도박은 푸틴의 전쟁이 얼마나 나쁘게 진행됐고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자국의 외국 군대를 들인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병사들의 전장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ve not yet seen these soldier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e's forces.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against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도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를 규탄했으며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더욱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유럽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해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러북 군사협력과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대외 입장 표명에 있어서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일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지난 7월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공동 지침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영현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천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천여 기의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그 포탄은 수백만 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백만 발이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천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천여 발 정도 현재 그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2+2 회담 뒤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모든 범위의 글로벌, 영내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을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국 유엔 차석대사가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가 31일 유엔 회의장에서 새로운 북한의 파병 정보를 제시하며 러시아를 추궁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우드 차석대사는 이날 러시아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방금 몇 분 전에 쿠르스크 주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동료에게 정중하게 묻겠다며 여전히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옙스티그네예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고개만 저을 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드 차석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Russi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both procuring DPRK arms and providing military training.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북한 무기 조달과 군사훈련 제공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또는 관련 물자와 관련한 북한 군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70호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취하는 행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 병력이 추가되더라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진 주엔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정당성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악명 높은 불량 정권에서 외국 군대를 데려와 이를 지속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Russia has waged this unjustifiable war at the expenses of innocent people's lives in Ukraine.
이어 이 같은 위반은 바로 어제 30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다시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본성은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적인 거래를 추구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잔인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 유키 공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repeatedl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use against Ukraine.
이리야 공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반복해 규탄해왔다고 상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을 포함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관련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네반자 바시리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 Ukrainian army is pumping the army full of foreign mercenaries. Since we began the special military.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D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이번 대선이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30일 대선이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차이보다는 연속성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을 주로 적대적인 대상으로 정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expecting to see more continuity than divergence. A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election on US.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양국 관계의 지배적인 틀이 될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많은 기대를 가질지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수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한 양국 간 북한에 대한 정책 조율보다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 출신인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경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해리스 후보 모두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따라서 각 후보의 중국 정책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And then when it comes to China, I mean, both Trump and Harris have been pretty clear that
countering China is key.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것이고 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1기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고 트럼프가 그 전략에서 벗어날 것이란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거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면서 많은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어떤 인사들을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날 미 대선이 향후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견해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약간의 조정만 가할 뿐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는 더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틀과 의제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지하에 대한 존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이끌려 방향을 틀 것인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미국의 정책과 목표는 대체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측 불가능성이 외교 정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Harris is elected president, we'll have largely a continuity in terms of American policy and objectives.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기술 제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고 관세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와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대선 결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은 한반도를 우선순위에서 다소 낮춰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자신이 6자회담에 참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 협조적이었지만 적어도 가까운 장래엔 그런 일이 다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잘해주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란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s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and China and Russia were both very cooperative. I can't imagine that being possibl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국민에 대한 철권 통치를 칭찬하고 타이완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과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 주석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매우 높은 관세 부과를 포함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런 모순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우선시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동맹보다 거래를 우선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우리가 직면한 중국과의 도전과 경쟁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더 많이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이 세계의 지도자이며 다른 독재자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김정은의 어두운 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will talk about wanting to engage with Xi Jinping, probably more so, you know, demonstrating a confidence that he's a world leader.
그러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중 대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푸틴이나 김정은 또는 시진핑과 잘 지낼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의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략개발 부차관보가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워싱턴톡에 출연해서도 국방비 지출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사상 초유의 준비태세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속화할수록 우리의 미사일 방어와 역량을 압도할 심각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 대선 결과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행동이나 목표를 바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경제무역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끼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두 후보가 한반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은 오히려 현재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관련이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일러 전문석관은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거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 호전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hina, for its part, does not appear well positioned to try to contain North Korea or try to.
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다소 놀랐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쟁을 돕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기꺼이 나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국 선거에서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는 한인 유권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이 전망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웬스트럽 의원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적들과 대화 없이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건 한국의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 동맹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o,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be strong actually. If President Trump is elected again a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미한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평화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미국의 큰 우려가 되는 네 나라, 즉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억제됐고 타이완을 침략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한동안 로켓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서방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평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Personally, I think it may grow stronger rather than anything else. So I feel confident.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방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최고 통수권자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 특히 정보위원회와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이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도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며 소위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특히 대중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 would hope that either candidate understands the need for a very strong supply chain.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매우 강력한 공급망의 필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방비 증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힘을 통한 평화시대인 레이건 시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보고 싶고 친구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would guess that President Trump would take on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he did when he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재임 시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제 생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 없이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출신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And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I think you put everything on the table.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협상에 관해서는 비핵화, 군축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할 때도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웃인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들에게도 손을 내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s the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한 현재 미국 정부의 금지선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북한의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무엇일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테지만 분명히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주권 국가를 침공하려는 또 다른 적의 공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 do believe though is that we have to take actions. I like cooperation. I like trade. I always felt that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광물 분야 등 배터리와 다른 많은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너지나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큰 분야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또는 동맹국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주원 기자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에서 자사 부품이 발견됐다고 지목된 기업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은 위조품이라고 밝혔고 스위스 반도체 기업도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XP 파워는 최근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부품은 자사 제품을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부품과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XP 파워는 우크라이나 비정부 기구인 독립 반부패 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폴타바주에서 격추된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에서 최소 9개 서방 제조업체에서 만든 부품들이 나왔다며 자사 부품을 거론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 회사의 개빈 그릭스 최고 경영자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다며 당사는 북한에서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해당 부품이 위조품인 것으로 판단하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류의 저가 전자 부품 위조가 발생하긴 하지만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XP 파워는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타이완의 제조 협력사와 함께 보고서의 사진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라벨의 부정확성을 발견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릭스 CEO는 이에 더해 독립 반부패 위원회가 보고서에 포함한 사진은 이미 2024년 2월에 보도된 것과 동일하다며 9월에 격추된 미사일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재 체제에 따른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즉시 러시아로의 모든 선적을 중단했다며 모든 직접 고객 및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품의 최종 사용처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제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배송할 때 제재 대상 국가와 회사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인 독립반부패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폴타바주 미르네와 빌리키 마을 근처에서 격추된 북한산 KN-23 혹은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에서 서방 부품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소형 전자부품은 주로 미국에서 제조됐고 이 밖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제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9개 서방 제조업체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새로 제조된 부품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부품 제조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8일 VOA에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고객과 수천 개의 협력사와 일하고 있다며 당사 제품을 의도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인 이 회사는 이어 당사는 모든 국제 무역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무역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과 절차가 포함된 내부 수출 통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의 판매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와 비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02년 2월 말부터 유럽연합,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시행한 여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내 제조사 중 하나로 지목된 브로드컴도 24일 VOA의 위조품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자사나 유통협력업체가 북한이나 기타 제재 대상 기관에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반부패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된 제품인 A3120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제품은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용 부품이며 군사 또는 항공 우주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당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목적으로 당사 제품을 직접 또는 유통, 협력 업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구매자에게 수출, 판매 또는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도 VOA에 북한산 미사일에서 회수된 부품들이 위조 제품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지난 5월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그 가짜 부품을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며 어떤 회사가 싼 재료로 만든 가짜 부품에 잘 알려진 상품을 사용해 가격을 올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necessarily North Korean made. It could be that another company, you know, used the brand.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 부품이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해당 기업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사용 무기에 자사 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무기 관련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외교적 관여,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했는데 북한이 반발하면서 양측은 또다시 설전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30일 열린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김일훈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우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소위 군 정찰 위성이라는 것을 발사하며 도발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we strive for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t is truly deplorable that the DPRK has chosen a path of provocation with its launches of so-called military.
이어 북한의 기만적인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활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더 많은 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평화, 안보 전반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데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1위원회는 이날 우주 공간을 주제로 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난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발언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각국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 별도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정당한 우주 개발과 합법적 자위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는 한국 대표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We express grave concern and strongly condemn the behaviors of the ROK delegation that is misleading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completely denying the democratic people.
미국이 세계 최대 첩보 위성을 보유하고 그 누구보다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무기체계 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한 나라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전쟁을 가상한 합동우주훈련을 속국들과 벌이고 있고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수행의 전진기지인 한국에 우주군을 배치해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할수록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등 주권 국가의 권리를 더 강력하고 용기 있게 행사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이번엔 한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일훈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참석관은 북한은 또다시 궤변에 의존해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나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1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is once again relying on sophistry to mark its unlawful and aggressive behaviors, yet to no avail.
It tries to. 이어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것이 선택 메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북한 대표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이번엔 한국이 북한을 DPRK가 아닌 노스코리아로 부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는 줄곧 북한을 DPRK로 지칭하다가 한 차례 노스코리아로 불렀습니다. 북한 대표는 유엔 회원국 중에 노스코리아라는 나라는 없고 DPRK만 있다며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Among the UN member states, there is no North Korea, but on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y delegation strongly condemns the ROK delegation.
이어 이는 외교관의 위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별명을 짓는 것은 재능이 아님을 상기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 대표가 북한의 주장이 적반하장격이라며 북한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The DPRK is complaining about being addressed as North Korea. Well, it used to consistently call this delegation by the name of South Korea.
북한은 그동안 한국 대표단을 South Korea 혹은 SK로 부르고 이 중 단어 S는 소문자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들은 것처럼 북한은 한국을 속국, 군사 식민지로 불렀다며 그런데 이제는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존중을 받으려면 유엔 헌장부터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으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을 지적하며 자칭 주권 국가라는 조직이 이런 비문명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즐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도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이날 우주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며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반박 발언 과정에서 미국을 비난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터너 대사는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자체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 peace and security, defe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회의에선 북한이 한국 혹은 미국, 유럽 나라 등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29일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한 4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난하자 발언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럽연합은 극단적인 편견과 이중 기준에 사로잡혀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양측은 지난 21일과 22일, 24일, 28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 핵개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으며 23일과 25일에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3위원회 회의에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B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B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